요즘에 국내외적으로 태풍과 허리케인이 사람을 덮쳐서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풍랑을 잔잔하라고 찬양을 하셔서 오늘부터는 온 세상에 풍랑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주로 이제 구정 명절과 추석 명절이 되면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익 계산을 합니다. 고향으로 간 사람이 더 많은지 이 교회로 찾아온 분이 더 많은지 해마다 한20% 정도 손실이 보였는데 되게 오늘은 한40% 정도의 손실이 보입니다. 아마 비가 겹쳐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추석은 우리 한국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시겠죠. 우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 송편 말씀을 하셨는데 송편과 관련된 또 하나의 떠오르는 단어는 추수라고 한 것입니다. 추수. 추석은 추수와 관련을 갖는 명절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에 대한 결실을 거두는 시기, 그 시기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거의 평생을 살기 때문에 추석에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추석 명절이 되면 뭐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작년 가을에 추수해서 먹던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거나 모자라서 아주 고생고생하는 중에 다시 이제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하게 되어서 이제 많은 양식과 곡식을 얻게 되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오랜만에 실컷 먹고 또 조상에게 제사도 하는 일이 풍습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비유로 추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추수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성경은 추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성경은 추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추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추수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추수에 대한 말이 나오는 성경절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연결된 이야기 속에 추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계시기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져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유대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보면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부분을 유다라고 하고 그 윗부분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예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해도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고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오려고 해도 그 사마리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시게 되었는데 때가 점심때쯤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사마리아에 아주 유명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목이 마르고 좀 쉬고 싶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한쪽 옆에 걸터 앉았지만 그 물을 떠낼 그릇도 없고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두레박이 없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식사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동네 안으로 먹을 것을 좀 사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한 여인이 그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개 물은 그 당시 언제 기르는가 하면은 아침에 깃거나 저녁에 물을 깃습니다. 근데 지금 정오, 점심 때쯤 됐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왜 이 여자가 보통 물 기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그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왔을까요? 이 여자는 나중에 밝혀진 대로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남자를 거쳐서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떳떳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낮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대단히 난처했습니다만 물을 안 가지고 갈 수는 없어서 이제 물을 막 기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유대 남자의 그 말소리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화는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중에 그 심령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주 좋은 구도자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계속해서 하늘의 이치를 설명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침내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게 되었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 영적인 말씀에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그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이해력, 영적인 갈급함이 남달리 풍부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 지방이나 어디 다른 데 가서 종종 예언을 강론을 할 때 보면 그 상당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 잘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세가 많으신 그 노인들이 아주 쉽게 빨리 깨닫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마음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예수를 만난 이 여자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사람이 자주 많이 다니는 아침 저녁 시간을 피해서 이제 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복음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 전혀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도리,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러 뛰어들어 간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사람이 좋거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 고향이 이제 구로구 오류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경기도였지만 지금 주소상 그렇게 서울로 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태어난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거기가 고향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그 고향을 떠나서 저쪽 삼육동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태강 삼육을 좀 다녔습니다. 3학년, 4학년을 거기서 다니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이시라 이렇게 전근이 되셔가지고 부산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시작되면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부산에서 5, 6학년을 끝내고 부산 삼육초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는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서울 삼육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입학을 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 아버님이 서울로 전근을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오류동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은 그곳이지만 그곳에 머물던 시간이 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개인에게는 아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그 오류동에서 여기 회기동 옛날에 서울 삼육중학교가 그 경희대학 근처에 회기동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통학을 했어요. 그 당시 교통으로는 대단히 먼 거리고 아주 불편한 통학거리였습니다. 이제 오리동에서 서울역까지는 기차를 타고 오고 또 서울역에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23번 버스를 타고 저쪽 그 지금 회기역 근처에 와서 내려서 이제 걸어 올라갑니다. 근데 거의 혼자 다니는 거예요. 아무 친구도 없고. 그런데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겼습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뭐 워낙 통학거리가 머니까 영어 단어는 버스 안에서 항상 외우고, 뭐 기차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옴짝달싹을 못할 정도로 끼어다녔고, 그 한강다리 지날 때 사람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그 문에 이렇게 손잡이 매달려서 한강다리 지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그런 저 혼자 거기를 다니는 그 시간 거리가 전혀 뭐 심심하거나 외롭지를 않아요. 그 타고난 천성인 것 같아요, 그것이. 누가 말하기는 뭐 고독을 즐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혼자 있고 그러는 것이 전혀 심심하지가 않고 그냥 즐거워요.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안 지내도 재밌게 살아요, 혼자서. 이제 그런 게 습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꽤 성장한 후에도 저쪽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은 그냥 쫓아가서 그냥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저는 눈만 마주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네. 귀찮아요. 이게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니까 사람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깨우쳐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1차적인 변화는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나누어줄 대상을 찾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좋아하게 돼야 정상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람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원에 알곡으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제자들이 왔을 그때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이상하고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묻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그분의 모든 말이나 그분의 모든 행동에는 언제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뭔가 뜻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고 감히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중에 여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물동이는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른 이유는 묻지 않고 31절에 보면 랍비여 잡수소서 사가지고 온 것을 잡수시라고 이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이게 머리가 깨우쳐지지 않아가지고 꼭 육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먹을 거를 주고 가신 모양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한 것을 보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하늘의 기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육신적 피로와 허기와 고통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 영혼에게 집중하여 말씀하시고 하늘의 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비유로 하자면 물이 흘러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물은 흘러가다가 깊이 패인 곳이 있으면 여지없이 그 속으로 물은 스며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말씀이 물처럼 흘러다니다가 마음에 가난하고 갈급한 영적 심령을 만나면 여지없이 그리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우셔서 배고픔도 잊으시고 갈증도 잊으시고 그 한 영혼에 대하여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늘의 왕이시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셔서 한 영혼에 대하여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진 한 여인에게 아주 지대하고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셨던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심령을 가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깊은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추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전혀 다른 각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실제적인 곡식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셔서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영적인 추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던 그 시기는 12월이나 1월쯤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12월이나 1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씨를 언제 뿌리는가 하면 가을에 뿌립니다. 9월, 10월경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합니다. 4월이나 5월에 추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12월이나 1월쯤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곡식 추수를 하려면 넉 달 정도를 더 있어야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고 하신 이 말씀은 그 밭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사마리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한 말이 이런 것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냥 다 노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바로 이런 말 아닙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내가 우물가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들이 알다시피 과거에 다섯 명의 남편을 거쳐서 지금 남편과도 그저 혼인신고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사정을 내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상세하게 다 알고 있더라.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정말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더라. 내 표정을 봐라.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된 것이다. 바로 그런 분을 한번 너희가 가서 보지 않겠느냐 하고 선전했을 때 그 사한 증거를 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복음을 갈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리켜서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인 의미의 추수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추수꾼들입니다. 우리도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찾아 갈급한 심령을 가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2차적인 의미, 2차적인 추수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겠다. 이 두 번째 오시는 장면을 성경 여러 곳에서 추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추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추수 때는 언제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세상 전체를 보아도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이 곡식이기를 기대하고 곡식이어야 하는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곡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마지막 추수 때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가려질 것입니다. 이 추수와 관련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타작입니다. 타작. 타작이라는 말을 다 아시죠? 이건 추수와 관련된 또 다른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여기 타작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면서 또 추수와 관련되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한 형벌이 내려질 것인데 그것을 쭉정이를 꺼내서 불에 태우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추수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추수와 관계된 아주 대표적인 도구 하나가 뭡니까? 낫입니다. 낫. 그래서 이 추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낫에 대한 이야기가 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무엇을 대요?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손에 낫을 들고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성경절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낫이 나옵니다. 낫. 계시록 14장 14절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무엇을 가졌더라? 이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곡을 모아서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손에 뭐가 들렸습니까? 낯이 들렸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인자가 낫을 휘둘러 거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낫을 휘둘러 거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송이었습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조금 마지막에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른 성경절에서 말씀했던 알곡은 곡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지금 여기에서 포도송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는 이 둘로 나누어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곡식과 포도송이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사람들을 왜 포도송이에 비유했을까요? 여기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포도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심판 때 포도송이 되는 건 아니니까 포도는 열심히 많이 드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심판과 관련돼서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로 상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이 포도즙 틀이 있었는데, 이 포도즙 틀은 이렇게 사각으로 이게 돌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담같이 쌓아가지고 그 안에다 포도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포도를 밟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니까 막 밟으면 그 사각으로 된 포도주 틀에 밑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으로 물이 줄줄 흘러나오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통에 담는 거죠. 근데 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피 색깔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 포도송이를 비유로 든 것은 포도가 포도즙 틀에 넣어진 다음에 짓밟힙니다.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피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악인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장면으로 이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오시는 그 장면에서 곡식과 포도송이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곡식으로 여물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포도송이로 익어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날에,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오시는 그날에 곡식으로 거두어 드려지는 바 될 것인가? 포도송이가 되어 포도즙 틀에 짓밟혀서 피 흘려 멸망하는 포도송이가 될 것인가? 지금에는 곡식 될 사람이나 포도송이 될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일에 내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주로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말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에 대한 교훈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이 성전 밖에서 그저 말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는 말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시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러앉아서 말할 때 늘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배 마치고 4층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여 앉아서 대화를 나누실 때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집사실에서, 장로실에서, 청년실에서, 이방 저방에서 이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대화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다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로 가지고 있는 관심거리, 내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투자하는 그곳, 인간관계, 내 생각, 내 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나를 곡식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포도송이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곡식으로 염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원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 6, 7절에 나옵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이 곡식으로 여물어져 갈 것인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마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굴곡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굴곡이 많은 사람이 있고 굴곡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굴곡이 많고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하다가 뭐 주변의 환경이나 또 가족 간의 관계나 또 교회에서 어떤 뭐 조그마한 일들을 당하면 괜찮아 보이던 신앙이 하루아침에 푹 꺼져가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성경 보는 일이 귀찮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열심히 생기면 기도를 막 한 시간씩 하고 또 안 보던 성경을 막 세 시간씩 보고 그렇게 신앙에 이 굴곡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즐겨 순종하고 살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의 변화나 시험과 시련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좀처럼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은 조그만 시련과 시험이 와도 그냥 그 신앙의 집이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 상태가 항상 일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모든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각각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아침에 그 봉화산에 잠깐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자세히 잘 모르는데 그분 이제 저를 알고 이제 자기의 신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1년 전에 장로교에 다니다가 안식교회로 왔는데 뭐 그 경험을 쭉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참 오길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 몇 년째 신앙이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가졌던 열성이 살아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권면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분 한 분만의 경험은 사실 아니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또 이 자리에도 그런 상태로 앉아있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감성적인 면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을 할 수 없어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근본과 기초를 감정에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안정된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원칙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꾸준히, 묵묵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이 나에게 지금 짐이 되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나의 삶이 알곡으로 염으로 가는 겁니다. 한 왕이 죽음을 앞두고 그 어린 아들을 잘 돌보면서 잠시 동안 어린 아들이 자랄 때까지 나라를 치리할, 나라를 다스릴 신하를 한 사람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한 좋은 신하가 대신이 나타나서 이 왕의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뽑아낼까 하다가 왕이 그 쓸만한 대신들을 다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바구니를 하나씩 다 줬습니다. 대바구니. 그 다음에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기 조그만 운물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이 대바구니를 가지고 저 물을 다 퍼내 버려라. 그 다음 말은 물이 다 없어진 다음에 내가 하겠다. 이제 신하들이 대바구니를 가가지고 물을 푸는데 퍼가지고 올리는 순간에 90% 이상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쬐끔을 퍼낸 거예요. 그 새는 대바구니를 가지고 그 물을 퍼내니 그게 보통 힘든 노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이 뭐 이런 일을 시키나 하고 이제 다들 불평하기 시작하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대바구니로 물 푸는 일을 다 포기했습니다. 한 신하는 조금씩이지만 다 새 나가고 조금밖에 안 퍼올려진 거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물이 자꾸 줄어들다가 마침내 이제 물이 다 걷어오졌는데 보니까 밑에 금화가 잔뜩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 금화를 내가 다 가져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을 돌보면서 이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 나라를 내가 다스려라 하고 그 중책을 바로 끝까지 흘러내리는 대바구니 가지고 끝까지 일을 한 그 신하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던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냥 팔짝팔짝 뛰는 신앙이 아니고 무던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건이 조건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던히 오시다 보면 그게 다 듣고 새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그게 알곡으로 여물어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무슨 이유인지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좀 줄었어요. 저녁 예배에 충실하게 오셔서 잘 한 2, 3년만 다니시면 그게 아주 단단한 알곡으로 여물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무던한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곡식으로, 알곡으로 여물어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바구니 작업을 끝까지 해보니까 밑에 보화가 있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도 끝까지 충실하게 무던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 생활의 축복이 될 것이고 마침내 알곡이 되어서 하늘을 영원히 상속받는 하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포도송이로 익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늘의 알곡으로 곡식으로 익어져서 마침내 하늘 창고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